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복주시사 주의 자녀답게 하시며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고 더 깊이 담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내어 모여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두 시간에 걸쳐서 제자 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그 개념을 정립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를 근거로 하여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삶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결국은 어떤 것이 관건이 되느냐 하면 그러면 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신자란 누구인가?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죠. 그걸 우리가 익숙한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왜 사는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잘 정의된 성경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존재라는 말 속에는 그의 창조, 섭리, 심판권을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갖는 신앙의 핵심들은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유일한 권위, 창조권, 섭리권, 심판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권세 이런 것과 함께 좀 더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은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을 하나 더 첨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으면 가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간하고 분별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성품과 일하심이 가시화되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문으로 삼지 않는 이상 나머지 다른 문과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 없이도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 넉넉하겠습니다만은 죄인 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주요 또 중보자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귀거나 화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그의 은혜와 복주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렇게 하나의 개념과 추상적 목표로만 있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는 이 두 초석이 다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뭐에 관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 됩니다.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고 거듭나는 것은 결국 진리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뭐가 아니냐면 소원과 정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님 자신이 주님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의 핵심들도 결국은 보면 다 이겁니다.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소개가 됐고 14절에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은 다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얻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대속과 화목과 중보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 속에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며 그의 복주심 안에 거하는 것이면서도 그 가능성과 방법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달려있다는 것을 동시에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 속에서 불교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들도 선을 찾는 것이요 진리를 찾는 것이라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겁니다. 시중에 놔두는 그 이상한 얘기가 이렇게 가능해진 겁니다. 저들도 선과 진리를 찾는 것이라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방법은 달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무엇이 간과된 것이냐 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간과된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와 선을, 생명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깨닫거나 획득할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생명을, 진리를 만나지 못하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그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하나님이 논의되는 데를 가보면 그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의 한 그 상징인 것을 봅니다. 선이요, 덕이요, 이상인 것을 봅니다. 깨우침에 불과하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즉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관념이, 이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개념 앞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없고 도움을 구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심판도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할 길을 그리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사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배제되고 선인이, 거룩인이를 논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결국 선으로 가고 의로 가고 하는 식으로 능력으로 가고 업적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를 깨닫는 것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 정열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 당위성과 우리 마음의 어떤 선한 의지들을 격발시키는 것,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신앙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최고되는 핵심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에 관한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진리를 깨닫거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란 생명을 가진 자가 갖는 생명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죠. 진리와 생명은 손을 잡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관념론으로 흐르고 추상적이고 이상에 불과한 신앙을 갖는 이들의 최고의 약점은 진리를 외치는 것은 있으나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를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결과를 아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지금 따진 바와 같이 즉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럴 때 보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며,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진리와 생명이지 능력과 의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써놓고 어디 밑줄을 좀 꽝꽝 그으시죠. 능력과 의욕이 아니고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의욕일 때는 자꾸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자랑할 일거리를 달라 그러게 돼요. 내가 가진 주를 향한 거룩한 욕심과 주의 영광을 드러낼 힘이 있으니 나한테 그것을 나타낼 어떤 사건을 달라 그렇게 된다고요, 자꾸만. 근데 이것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존재에 관한 인격과 성품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거리가. 알아들으신다. 양심이 찔려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약점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달래는 것인데, 그 달라는 것이 다 뭐냐면 한번 보란 듯이 젤 건수를 달래는 거예요. 그 건수와 그 건수에서 젤 힘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올림픽에서 공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달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이런 일종의 능력을 과시하며 주를 향하여 가진 내 열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자 훈련이 이렇게 그 동기를 갖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격려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또 그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반 법칙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핵심이 조금 옮겨져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서 인생의 목표와 삶의 원리와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욕과 능력,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원리와 자세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 후에 있는 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느냐 하면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라는 이런 근본적인 진리에 기초해서 그 뒤에 있는 삶의 모든 요구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만일 이 앞에 있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있는 요구들은 우리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들에 있어서 최고의 약점은 그것이 자꾸 경쟁적이고 자기 증명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재주가 10개 있고 누구는 재주가 5개 있고 누구는 재주가 1개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개와 5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 식으로 신앙을 권면하면 안 됩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10개 가졌냐 5개 가졌냐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린 더 많이 주십시오 밖에는 기도할 것도 욕심낼 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지 않고 더 많이 나타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다 죄지은 자같이, 자기는 뽑히지 못한 사람같이, 축구선수들은 가서 축구하고 있는데 테레비나 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과시용으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개를 가졌느냐 5개를 가졌느냐 하나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가진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 나의 삶을 어디를 방향 잡고 어떤 자세와 원리로 살아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최고의 책임이요, 더 이상 값진 것이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더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인해서 시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 오래전입니다마는, 그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교회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원에 그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는 그 선배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소문이 나기를, 그 과학원에 다닌다는 그 사람이 가짜라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이제 말이 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정말 가짜였어요. 네.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제가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시기하고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한 가지 답을 기참걸했는데, 그 친구가 그다음부터 꼼짝을 못했어요. 이보시오 이 선생, 당신이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소? 당신이 과학원 학생인지 아닌지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소? 당신이 과학원을 나가면 당신 실력, 당신보다 내가 당신을 더 점수를 줄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당신 실력보다 더 아래로 줄 것도 아니야. 내가 당신을 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안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지, 우리 구역장은 이대 영문과 나왔다 이게. 그건 이대 영문과 나온 거하고 구역장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재는 영어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한테 그게 기왕이면 이대 영문과 한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다 뭐가 되냐면 서울대, 이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그 치장되는 것이, 무슨 믿음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들어졌다 말이죠. 엘리트화되는 것, 전문화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만큼 사세요. 충성되어 그만큼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의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지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한 방법과 수단일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말을 이렇게 쉽게 다시 해요? 뭘 다시 해요? 빨리 쓰지. 믿음이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일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믿음이라든가 성공하는 믿음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키며 충성하며 인내하는 그런 안목과 분별과 인내를 만드는 것이어야지 무엇을 이루는 기술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과 욕심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때인 것입니다. 믿음이 소원의 표시로 나오는 때가 많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문화 중에 이제 그 가장 잘못된 게 클락션을 자주 누르는 건데요. 아무 때나 뿡뿡이죠. 비켜라 안 해요. 클락션 비켜라.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번역을 클락션은 원래 어느 때 쓰는 거냐?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비켜라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신호, 경고음으로도 쓰지만 더 많이는 누구를 여기 좀 보세요. 그런 뜻인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클락션을 번역을 여보세요. 이렇게 해놨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에 사람 늦게 가는데 비키세요. 빵빵이 아니라 여보세요면 안 눌렀을 거 아니에요. 늦게 가는 사람 뒤에서 여보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되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소원하는 것을 가지는 방법이 됐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 비장의 무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소원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땡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땡깡이 부족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믿음은 땡깡이죠. 그래서 또 가서 보채요. 언제까지 보채요? 될 때까지 보채는데 되질 않으니까 그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한 바와 같이 신자란 누구인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라고 할 때 신자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랬죠?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얘기할 때는 이 진리와 생명을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믿음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요.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생명은 다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자의 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세분화시켜서 그 믿음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믿음의 내용 첫 번째, 죄인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분별입니다. 진리 속에는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올바로 아는 것이 이 믿음의 주된 내용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어야 됩니다. 죄인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이요. 죄로 주도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의 큰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 죄인된 인간과 세상의 첫 번째 큰 그 특징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게 뭐죠? 올바른 목표와 그 보람 있는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허망합니다. 관역이 없습니다. 관역이 없는 것에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죠? 잘못 쐈다는 증거도 없죠. 초점이 있어야, 관역이 있어야 맞았다 안 맞았다가 있죠. 왜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하죠?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을 때만 오답이 증명이 됩니다. 맞는다는 것이 있어야 틀린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맞는 게 없으면, 즉 관역이 없으면 어디다 쏘든지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제일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남편과 자식을 차버리고 튀쳐나가면 옛날에 무슨 무슨 무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용기 있는 여성 인권주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허망한 거예요.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여자가 못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 갖고, 그래서 아까 그런 과거는 학생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이해하시죠? 구역장이 이대 영문관이 아니냐가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성 인권 운동가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성 운권을 위해서 일하다 왔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여성 운동가로 살아요. 아, 훌륭하실 거예요. 허망해요. 참 허망해요. 근데 세상은 그런 허망한 사람들이 때를 지으면 설득력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유행이. 그게 멋있거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 유일한 설득력 아니에요. 한동안에 닭볕을 머리 했죠. 요새는 또 안 하시대. 잘 생각해보세요. 그 멀쩡한 머리 앞에 이상하게 한 조금만 이상하게 꼬리를 만들어 올려 세웠는데 그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이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전부 그러기 시작하니까 안 한 사람만 바보같이 됐죠. 그걸 안 하고 다니는 게 센 거지 그걸 하고 다니는 게 센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허망하다고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지키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 무지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상의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난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를 쓰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덜 못한 방법인 겁니다. 공산주의보다는 좀 덜 못하다는 것이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에 의해 결정을 하는데 다수가 공감한 것은 보통 틀린 겁니다. 괜찮은 생각은 다수가 하질 않습니다. 괜찮은 생각은 언제나 소수가 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다 괜찮다 다 좋다 그러는 거는 보통 못난 생각들입니다. 근데 누가 권세를 잡느냐 하면 다수가 밀어주는 사람이 권세를 잡는 법칙이 민주주의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렇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 전부 모여서 밥통들끼리 표를 찍어준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믿고 큰 소리를 치냐면 자기 선거구에서 자기한테 표 던진 사람을 믿고 큰 소리를 쳐서 뭐하냐면 우리나라 와서 큰 소리 꽝꽝 치는 거예요. 담배 사라, 문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여도 자기한테 표 던지는 자기네 선거 구민들한테만 인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애국심이에요. 자기가 점수를 받아야 할 자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은 다 손해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애국심입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매국노가 될 필요는 더더욱 없죠. 애국심이 그 위험하다 그러니까 또 그럼 아니 그럼 뭐 애국심을 더 뛰어넘어야죠. 애국심 반대로 가지 마시고 매국노 하지 마시고 생명이 없고 감각이 없어 방탕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허성세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쌓아가고 연결해가는 것이 없는 생활을 방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더럽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분별하는 믿음의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럽니다. 이기적이라 그럽니다. 이기적이고 조급하고 그리고 변덕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진상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와 생명을 부여받은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알고 이것을 비켜가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점을 삼으려는 것은 이겁니다. 결국 신자란 누구냐? 그럼 죄를 피하고 의와 거룩을 목적하는 자. 이것이 땅끝까지 이른 증인의 모습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보여줘야 할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것은 활동적이고 사건적이기보다는 훨씬 존재론적이다, 인격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기술이 아니고 성품적이고 전인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새 생명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이것이더라 말입니다. 10분간 휴식합니다.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믿음의 내용 두 번째,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믿음의 내용 그 두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이 진리 안에서 커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자라나서 어떤 완성의 단계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설명을 듣는데 그 겨자씨의 중요한 것은 작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기술도 아니요, 주문도 아니요, 이런 생명이 그 생명의 당연한 뭐예요? 하여튼 그 당연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어렵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보십시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생명이 자라나 완성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종말론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무가치하고 다 쓸데없고 빨리 주님이 오시고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6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있는 내용은 고린도 후서 설교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가 아니고 저기서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는 외면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기서 그때 심판받겨요.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한 것이 지금 여기서는 평가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을 여기서 평가받잖아요. 여기는 죄악이 관영한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기서 거기서 받을 평가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여 그때 심판받을 날까지 완성하고 키워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생명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갖고 나가서 키워 마침내 그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겁니다. 책임을 가진, 그리고 거기서 그때 받을 평가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갖고 나가는 것을 종말론적이라 그럽니다. 아이, 되게 어렵네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새 생명이 진리 안에서 클 것입니다. 그 커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 잡으며 살찌우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지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건이어야 되고 어떤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과 특별한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일반적인 제자 훈련의 초점은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 특수한 요원을 키우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특수 요원을 양성하는 것과 혼동되어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 훈련을 특수 요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라는 말 자체는 1차적으로 그런 뜻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생기죠? 이 믿음은? 이 생명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과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 힘은 얻어집니다. 일을 함으로써 이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 힘은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믿음의 핵심이 진리와 생명인 것을 확인했고 그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도 지금 살펴본 셈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은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냐면 소원에 근거하여 치성을 드리는 것과 대비해서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치성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무작정 열심을 들여 그 결과를 이루어줄 대상을 항복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초월적인 힘을 뺏어오는 방법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뭐 안 그렇다 그럴 순 없죠 지금.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믿음을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건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어떤 오해를 낳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으로 넌센스입니다. 참으로 큰 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것이라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25절에서 지금 읽은 30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를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런 거는 여기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죠. 생각해 보라죠. 공중 나는 새를 보고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보험을 들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누가 먹이신다고요? 너희 천부께서. 새한테는 천부가 아니라고요. 새한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해요. 누구 아버지가 그 새를 먹이냐면 내 아버지가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란 말이에요. 네? 하물며가 어딨죠? 30절 하물며. 그런데 동그라미 안 쳐놓은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 그 지적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도 다시 보시면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사랑을 생각하면 답은 쉬워요. 그렇죠?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닿지 못하였느니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이번엔 지적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담입니다만 한동안은 코스모스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한 번씩 다 코스모스를 이뻐했죠. 다할리아도 이쁘고 장미도 이쁘고 그러다 지금 뭐가 제일 이쁘냐? 호박이 제일 이뻐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호박이 꽃으로도 그렇고 열매로도 그렇고 음식으로도 그렇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호를 바꾸려고 그래요. 박호순으로. 괜찮죠? 아니, 호박이 정말 좋아요. 된장찌개에 호박 넣은 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호박보다 그렇게 잘난 척 안 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민족을 밀게 살린 다른 음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거름을 따로 주지도 않아요. 그냥 울타리에 호박씨 하나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여름 내내 호박을 여는 거예요. 꽃도 밤낮 괄세만 받으면서 펴가지고 호박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최인호씨죠. 최인호씨가 그 글을 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꽃들이 더 이쁘대요. 열매 맺는 나무들은 꽃이 이쁜 게 별로 없대요.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여자분들 많이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데 나이 들면 나이 든 값을 하세요. 애들 같이 하고 다니지 마세요. 쉰이 다 돼가지고 나이 뻐 그러고 다니면 이거 천하에 못 볼 짓이에요. 그거 나이 들면 이거랑 같아. 가을이 되면 열매로 나무의 가치가 있지. 그때 또 달리아가 펴. 그럼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나이든 멋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젊은 애들은 절대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나이든 멋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상해갖고 자꾸 젊음. 왜 젊음을 강조해? 그땐 분별이 없거든요. 그래야 속여먹기가 좋죠. 광고 나간 거 그거 보고 그냥 눈깔이 뒤집혀갖고 그거 살려고 부모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때니까 공격을 걷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이 든 사람도 쫓아가. 그럼 안 돼요. 나이 들면요, 남자 같으면 머리도 쉬어야 되고 대머리도 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야 돼요. 걸어가다 이렇게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도 눈이 쨍하고 이러면 못 써요. 여자들이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여자들이 그냥 쉰이 돼가지고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면 저 여자가 미쳤나. 저 여자 교회에 뭐 시비를 걸러 왔나. 누구 시험을 들게 하려고 왔나. 별 생각이 다 나요. 교회에서 짠하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짠하고 나온 사람을 축혀주면요, 그 다음 주에 다 짠하고 나와요. 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나이가 들면 나이 든 값을 하세요. 아, 이게 너무 갔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뭐 하다 일로 갔어요? 아, 백합화 하다 갔어요? 가장 멋진 것은, 언제나 가장 멋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예요. 제일 멋있어요. 나이 들면 나이 든 멋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넉넉하고 분별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잔잔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새겨서 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할 줄 알고 표정 잡을 줄 알고 잘난 척 안 하고 눈에 힘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완벽하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강아지 풀 보세요. 얼마나 완벽해요. 저는 그 제일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송충이 잡으러 인왕산에 올라갔다 송충이 보고 놀란 감격이 아직도 있어요. 어쩜 그렇게 이뻐요. 아니 물론 꿈틀꿈틀하니까 징그럽죠. 근데 그 햇볕에 반사한 송충이 털들이 무지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쏘지만 않으면 집에서 길러도 되겠어요. 안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겨울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겨울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계절 아닙니까? 혹독한 계절 아닙니까? 근데 그 겨울이 다 멋있어요. 눈이 멋있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얼음이 멋있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정서가 메말라 계시군요. 그래서 여기 하는 모든 얘기는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믿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강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합된 것을 말하지 기술적 측면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술적 측면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무슨 십자군 전쟁을 하는 기분을 자꾸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봅시다.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뭔가 보시자고요. 이게 뭐에 관한 답이었느냐 하면 1장 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의로우신 심판자가 계시다면 왜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살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삽니까? 근데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네가 본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험악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본 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더 험한 꼴을 볼 것이라. 그게 놀래갖고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게 하시나이까? 더 답답해졌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 답이 2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답을 결론을 만들어내기 전에 시편 73편을 가봅시다. 시편 73편은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본 바와 같이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당들이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런 같은 주제를 다룬 대표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당들은 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데 악당들은 그냥 콱 탱크에 깔려서 죽든지 그래야 속이 편할 텐데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욕심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고.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내어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 저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이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버려둔 자이기 때문에 형통해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징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믿음이란 건 무슨 일을 이루는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허망함과 모든 시험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쌓아나가는 일을 승리케 하는 우리의 분별과 안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그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는 그 단 마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아야 이것을 헤쳐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박국 선지같이 또는 시편 73편의 질문같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믿음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는가를 여기서도 보죠. 믿음이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을 때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근데 또 무고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돼서 전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대요. 용서하십시오. 그런 빌어먹을 놈의 형통이 어디 있어요? 형통하려면 일단 팔려가질 말아야죠. 종으로. 종으로 팔려간다면 거기서 형통하면 뭐하고,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다면 형통하면 뭐예요? 그러나 그 형통은 시편 105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해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요셉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동안.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와 이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는 교회와 거기서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는 안 보고 다른 모든 일은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모여서 십자군 전쟁 한번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식으로 타협해버린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을 때 와서 으쌰으쌰 한번 하고 나가서 전도 한번 하고 철야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실제로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이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와서 무슨 떠들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정당하게 사실 신자답게 살 온유하고 겸손하고 눈에서 힘 빼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라고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한테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나.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믿음이죠.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악당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저들은 미끄러운 자리에 버려진 것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오늘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며 오늘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한다. 한 달란트를 지키며 그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을 보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세상의 역사를 보며 사람들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 것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보상하시든가, 무엇을 기뻐하시든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본질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시간과 스케일이 길고 크다는 것을 알아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인내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뜻밖에도 서신서를 보면 전도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그 나오지 않은 전도 얘기는 드립다 강조를 해서 모든 교우들을 다 전도만 해오라 그래요. 계속 세 사람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오면 그 사람도 3주 속성과를 통과시켜서 또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으냐면 한국교회는 고아원 같아요. 모든 사람은 애만 나라 그래요. 그냥 애만 드글드글 해. 80난 할머니가 와도 애부터 나래. 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 나면 그냥 집단 밀겨가지고 3살만 되면 또 애 나라 그래. 아주 넌센스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그 깊고 넓은 경지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큰 복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게을리 아니해야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지켜나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종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17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사무엘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고 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사울이 가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노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꾸중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믿음의 아주 핵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과 의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성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사신, 이 가짜 우상, 가짜 신에게. 그러니까 완고하고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무슨 목표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가치가 없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서 제일 쉽게 저촉되는 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에 팔려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묻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명분은 늘 그럴듯합니다. 주를 위한답시고 사울이 지금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살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실수를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호세아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은 정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거역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거스린 것이 지식이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거스리고 외면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뭐라고 사도 바울도 지적하죠?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 그랬죠. 그 믿음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건 언제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정성과 열심을 바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과 자기 희생과 그리고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 있는 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 있는 법이 믿음입니다. 말이 좀 묘하지만 제가 생각 많이 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된 영광의 자리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아는 일에 앞서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사 주의 사람으로의 완성의 길 우리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